SFR 재테크 이야기 17번째 SFR 재테크 이야기 2부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1부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죽하면 제가 끼어들어서 말렸습니다. 사실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못 왔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상당히 무궁무진한 어떤 굵은 것을 다룰 수 있는 귀인이 오시는 바람에 또 판소리로 치면 명창이 계신 옆에는 꼭 고수, 북을 쳐주는 분이 아주 유능한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명창과 고수의 만남 같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마이크를 박호식 사무장님, 고수분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라도 좀한 가지 좀 배워갔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홍 팀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저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이제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와가지고 뭐 저희한테 뭐 돈을 많이 벌어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보를 좀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SFR 재테크 이야기를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돼가지고 뭐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걸 금융 강의도 저는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대출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물건을 봤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엄청난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입 안 하고 독고다이라 그러죠? 뭐 일본 말이긴 하지만
나홀로.
나 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말고 하지를 못해요, 솔직히. 저도 경매 시작한 지는 오래됐는데 한 3, 4년은 그냥 묵혔어요.
어떤 분은 대출 없이 그냥 잔금 내는 걸로 알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네네, 모르기 때문에. 근데 투자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면 대출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금융강의라는 대출 강의 시작하게 됐고, 이렇게 또 자리를 만들게 된거 아까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좀 되시고자,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우선은 또 이제 홍 팀장님의 이제 가지고 있는 거더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사업자 대출 여쭤봤는데요. 사업자 대출의 이제 장단점이 좀 궁금해졌어요. 사업자 대출을 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더라도 만약에 상환하기엔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잠깐만요. 여기서 사업자라는 게 청취자의 이해를 돕기
두 가지가
위해서거든요.
있잖아요.
2차만 들을 지금 2회차 녹음만 들을 분 계시니까 사업자라는 게 부동산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를 뜻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라든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임대 소득을 위해서 사업자를 안 내게 되면은 만약에 많은 뭐 주택을 이제 5년간 보유해야 되잖아요.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5년간 보유해 팔아야 되고 또한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85 국민주택 규모 85평방미터를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부가세 대상자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매 사업자
매매
말씀하시는
사업자나
거죠?
임대 사업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둘 다예요?
임대 사업자는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세법을 다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는 주택이라도 면세 혜택이 없다. 바로 부가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매매 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홍 팀장님한테 그게 꼭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전 세법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전 소장님한테 의뢰를 하시고
전 소장님 여쭤봐야 되나?
예, 그 세법에
다음에 전
관련돼
소장님
있는
모시고
거는
오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사실 만약에 임대나 매매 사업자를 내서 불이익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분명히 법률 세법적으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안다는 건 의료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연금이 뛰어
네,
올라간다라는
맞습니다.
거.
아,
그 기본적인 거 그런 거밖에 모르고 저는
제가
대출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자여서 이런 관계만 알고 있고요. 세법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다시 여쭤보시기로 하고 대출을
네네.
하면서 사업자였을 때 이익이라면 일단 DTI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 사업자 대출은 임대 매매 사업자들은 지금
대박.
LTV, DTI를 지금 다 따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주택 이상 내시는 분들이 뭐 MCI 다 쓰시고 MCG 다 쓰신 분들이 그때서야 사업자나 법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받으시려고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자 대출이었을 때 그 대출을 하면서 불이익이 뭐가 있고 이익이 뭐가 있는지 그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익은 일단 DTI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DTI를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계신데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본인의 보유한 부동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은 만큼 부채도 많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아, 이 사람이 이자 납입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LTV, DTI 그 계산 비율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사업자는. 예,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이면 본인이 사업자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일반 대출,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하는 대출로 이자가 싸니까 그걸로 갈아타고 싶다. 안 됩니다.
아, 예. 한번.
사업자 대출로 보입니다. 받으신 분들은 사업자로 꺼야 되는 거지,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일반 개인 대출로 전환이 안 돼요. 아,
금리가 낮으니까 나 절로 갈래? 네네. 안 된다니까.
네네. 아. 그럴 때는 뭐 브릿지 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본인의 현금으로 일단은 저당권, 그러니까 말소를 한 다음에 바로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로 꺼야 되고 사업자 대출은 일반 개인 자금으로 예, 대환이 안 돼요.
그럼 사업자 대출에서도 금리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끼리 이제 일반 대출도 나중에 갈아타게 하듯이 네. 사업자 대출 상품으로 또 갈아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지?
갈아탈 수는 있지만 사업자 대출 하는 게 네. 그런 은행이 많지가 않죠. 아. 예. 아하. 만약에 그 일반 경매에 그 참여하시는 개인이 한 100명이라면 사업자로 참여하시는 분은 10%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그렇지. 똑같이 대출도 은행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시장이 작구나.
그렇죠. 예.
제가 경험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70이시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갔을 때 이제 홍 팀장님이 안내하셔서 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있으시니까 대출 쪽 담당자가 놀라시더라고요. 아 있으시냐고. 근데 그것도 있었고 제가 엊그제 그 옷장사님 강의에서 하나 저 임대사업자가 안 좋은 거 알았어요. 만약에 집이 20채 30채인데 네. 제값 받고 팔으려고 할 때 네. 5년이 안 된 거야. 못 팔아요. 아. 그런 단점.
그분이 어떤 사업자신데요? 매매.
임대사업자.
아, 임대사업자니까. 저 매매사업자 상관없잖아요.
네, 매매사업자는 팔아도 되죠. 근데 네. 임대사업자 단점은 그런 시기에 걸렸을 때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왜? 공짜가 어딨어. 아니,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제가 원래 임대사업자 내려고 하다가 그때 여기 전 소장님한테 그거 상담받고 안 냈거든요. 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역시. 날카로워.
이 얘기를 정부애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권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불건전한 생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를 왜 내냐면 집을 많이 보유를 하면 종합 보유세를 내잖아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는 종합부유세를 안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면 종합소득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예예. 예. 그거를 면제를 받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몇 달을 고민했는데 결론적으로 16년까지는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16년까지는 2천만 원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렇게 봐주는 식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책임을 긁어 갈 거잖아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네, 그게 낫다는. 저는 진짜 몇 달 동안 너무 고민하다가 여기 결국 찾아가지고 상담료를 내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 집이 100채 뭐 200채 갖고 있는 분들은 종부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천만 원
며칠 안 돼서
천만 원 넘게도 나가고 하니까 그걸 이제 뭐 10대 4 아니 6대 4 뭐 이렇게 된. 그걸 만들지. 근데 집 몇 채, 뭐, 10채, 네. 20채는 상관없고, 100채가 넘는다든지, 막 이러면, 종부세가 천만 원이 넘어가고 이러면, 그렇게 또 해볼까요?
그렇죠. 혜택 중에는 5년 정도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끼리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예, 예. 알고 있는 예. TV니까.
임대사업자 찾기도 어려워요. 네. 막상 팔려고 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은 그 정도 이제 세법상식은 있으시니까 이 네.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자, 대출이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세법이나 그 이제 현황적인 건 알고요.
다른 대로 사실은
아, 예. 예. 잠깐요. 예. 한눈 팔았어요. 홍 팀장님 예. 휴식 드리려고.
제가 일부에서 아, 예. 이거 말씀을 다 못 드렸던 부분들을 일단 찍고 갈게요. 경락과 일반 대출이 다른 점 분명하게 다른 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그 신용과 소득은 어차피 똑같이 경락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지금 사업자로 대출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를 장단점이 있듯이 일반이나 사업자나 어차피 그 채무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상담해서 매매로 이루어졌던 일반 매매로 의뢰가 들어왔던 분이 아니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왜 신용을 따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이제 한 3, 4년 전에 이제 뭐 회생 뭐 이런 걸 하셨던 예. 그 개인 신용회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개인회생과 약간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 그런 걸 하셔서 그거는 저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알아봤는데 비슷한 성격이라고 그렇죠. 성격이더라고요.
5년이 지나야지만이 예. 신용이 회복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거를 그 정부에서 그 채권을 사서 정부에다가 납부를 하는 것과 뭐 이런 게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질문한 게 뭐냐면 담보대출인데 왜 신용을 따지느냐 얘기를 하셨어요. 저번에 저기 녹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물도 중요하지만 신용이 제일 중요하고 이자 납입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금융권에서는 전산에 내가 아무리 담당자한테 예쁘게 보여도 전산에서 넘어가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금융권은 달라요. 전산에서 어차피 LTV라고 담보 비율이 은행마다 뭐 상가다 뭐 빌라다 아파트다 그러면 담보 비율은 그 지정해 있는 게 LTV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약간의 상향성이라는 그 융통성이 있어요. 10% 정도는요. 그런 거를 이 사람이 어떤 아니 본인이 어떤 거를 충족하길 원하는지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협을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러면 수협도 이금융에서는 중앙회가 아닌 이상에는 단위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수협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수협들은 그 담보 비율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좋아하는 데가 달라요. 지점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물건별로 틀리고 그리고 담장자의 취향에 따라서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수협은 어떤 지점은
개별성이 강하구만.
어떤 지점은 보면은 담보물은 별로 시원찮은데 차주를 굉장히 좋게 보면 물건은 시원찮은데 차주가 괜찮다 그러면 진행하는 지점이 있고요. 어떤 지점 차주가 정말 괜찮아요. 연봉도 괜찮고 신용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물건이 가보니까 싸글싸글해. 안 돼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 담당자들이.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락잔금은 분명히 법사가를 인정했었어요.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지금 1금융들도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감정가가 좀 높게 잡혀있는 거 아시죠? 예, 상가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KB 시세,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법원 감정가가 좀 넉넉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가를 인정해서 감정가의 60% 70% 이렇게 대출이 나갔는데 시세에 거의 뭐 매매가 수준이더라. 그 감정가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서 그게 다시 경매가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제 점점점 은행권들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법원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겠다. 일반 대출은 감정을 하잖아요. 일반 네. 대출은 의뢰를 하면 새로 감정을 하는데 경락잔금 대출은 법원에서 공신력 있는 법원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인정했었는데 지금은 아 현실과 동떨어졌다. 은행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빌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법인의 감정사가 아니면 감정을 새로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은행 자체 내에서
예. 지금 다 그렇게 한 3분의 2 정도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단위 수협 이런데도 다 자체 감정을 해요. 올해에 바뀐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사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는 생보사들. 생보사들 중에서도 딱 한 군데만 되고요. 나머지들도 다 자체 감정을 해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상계동 그 재치층 네. 삐뚤어진 네. 거, 네. 그거 경매 진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감정사가 진짜 내방해가지고 내부 다 탐색하고 가셨는데,
네. 간단하게 추가 설명해드리면, 네. 보증보험회사가 해약되어 있는 기간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도 20개에서 25개, 네. 그 감정평가사들이에요. 뭐 태평양 감정이라든지 뭐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감정평가사들이 있는데 법원 내역을 열람을 하다 보면 감정 평가를 어디서 받았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감정사 뭐 네, 어디 네, 어디 네. 이렇게 거기에 보면은 20개라든지 25개 감정 평가사 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감정 인용을 해줘요. 그대로 해서 그 감정대로 해가지고 뭐 70%에 낙찰가 80% 대출이 나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협약되어 있는 감정 평가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보증보험, MCI를 쓰는 평가들이 주로 하는 데가 그 감정 평가 기관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걔네는 협약이 됐으니까 얘네는 신뢰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거는 인정을 해주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주는데 만약에 이제 시중금융 중에 걔네랑 이제 MCI를 쓰는 데가 있는데 안 쓰는 데도 있겠지만 MCI를 쓰는 데는 반드시 걔네랑 협약되어 있는 감정 평가를 써야 되겠죠. 없다라고 하면은 그 감정 평가 기관 중에 있는 그 기관사들한테 제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을 인정받고 그 대출 비율을 하겠다라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받는 게 대부분들 은행, 그러니까 법원에서 선택하는 감정 평가들이 뭐 낮든 높든 뭐 이렇게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이제 많이들 저기 협약에 대해서 쓰는데 그 중에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오픈한다 그러면은 삼성화재라든지 그렇죠 동부화재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 그러니까 어디 감정평가기관인지 법사과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대출이 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니네께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별도의 감정을 해라 해서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경락장금은 그런데 만약에 경락장금을 받고 매매로 쳤을 경우 이럴 경우 법사과를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경우 또 일부 은행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다시 감정을 해서 매매 가격에 대해서 별도의 감정을 또 받아요.
그러면 저희처럼 경매하는 사람은 더 불리하네요. 그렇죠?
아니요. 왜요?
아니 그 우리는 감정과에서 몇 프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빌라 같은 거는 감정이 높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시 감정을 하겠다는 거는 감정과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 높은
아니에요.
감정과는 이해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동네를 어떤 분 우리 밴드에 계신 분이 한번 입찰전 물건을 의뢰를 하셨는데 본인이 시세 조회를 해보니까 그 법사가가 작게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팀장님 녹음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MCG로 할 수 있는 은행으로 한번 감정 의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보냈어요. 그분 말이 맞았어요. 감정가는 9천이었는데 실제로 그 조사가를 의뢰를 했더니 시세가 1억 1천 나왔어요. 예,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동네를 잘 아시면. 저는 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안산 법사가가 유평수에 뭐 어느 동네야? 이거 법사가 낮게 잡혔네? 저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조사가 의뢰를 해요. 그러면 법원 감정가보다 조사가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 감정을 통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사가보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는 제가 저기 경매권 때문에 왔어요 하고 부동산에 가면 이 감정가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높여 잡혀 있다고 제가 엊그제 어디 이제 저기 주안역에 거기를 가봤거든요. 또 거기는 뭐 1억 천에 잡혔으면 지금 매매가 뭐 5, 6천도 안 한다.
그렇게 차이가 날리기는 없을 텐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 감정가는 누가 한 거냐고 이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다가구 감정 갔을 때 요새는 좀 덜한데요. 한 2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감정평가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원가법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 가지고 네. 부동산을 맞아요. 조사를 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예전에 이제 파주 쪽인가요? 파주 쪽에 대출 이제 감정을 신뢰를 못 했었잖아요. 파주라든지 용인 일부 지역 그리고 남양주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사례가 없으니까.
거래사례뿐만이 아니라 그쪽에는 거래가 있는데 중개사님들이 이제 가격을 떨어지면은 시세라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는 데가 있나 봐요.
단합 뭐 그런
그렇죠. 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신고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가격을 안 낮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높여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거래라는 시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는 담보 비율이 우리가 70% 올라왔다면 60%밖에 못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건 있었어요. 제가 임장을 가가지고 2013년도에 집을 8채를 팔을 때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제가 그때 썼던 글이 있어요. 멀쩡한 과일 가게에 가서 여기 좀 맛이 간 과일을 싸게 살 수 있는 밭이 어디 있냐고 묻는 격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중개거래에서 열심히 해야 될 멀쩡한 그것도 많은데 경매를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내가 지금 과일 장사인데 좀 맛이 간 딸기 같은 거 어디 싸게 살 데 없냐 그러면 묻기를 왜 그 변질이 된 걸 살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임장을 온 경매꾼이 뭐라고 하냐면 그 딸기 싸게 사다가 끓여서 잼 만들어서 멀쩡한 과일보다 비싸게 팔라고 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는 경매라고 찾아오는 분이 대부분 보이고 감정가를 맹신하거나 신임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게 대다수거든요. 실제 맞아요. 아 내 거 팔아야 되는데 내 거 팔고 싶은데 왜 경매를 묻냐 이 식의 심리도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거 깨닫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요쯤 하고 대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 감정가에 낙찰 이제 법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100% 넘겨가지고 단독공차를 누군가 받아가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그 제가 아는 사장님도 그랬어요. 뭐
용녀 최저, 용녀.
예, 최저가에서 뭐 1억을 더 쓰고 낙찰을 받아갔는데 그 친구분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거예요. 이야, 너 벤차나 얻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니까 그 사장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벤츠를 하나를 사는지 세 개를 사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6개월 안에 그 다가구를 파셨는데요.
얼마?
예.
아우 진짜 4억 남기셨어요. 예. 시세 조사를 굉장히 잘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 제 논리대로 법사 감정가가 100%인데 그 100%부터 1억을 더 써서 낙찰을 예. 받으신 분이 예. 친구의 농담 비아냥을 듣고도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정말 3억 이상의 차익을 보고
양도세 내면 뭐
아니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간, 세전 차익이 3억이 났다는 얘기네요.
4억이라고.
4억이었어요?
예, 예, 예.
4억도 아니고?
4억이라고 얘기죠.
진짜 벤츠 세대 값은 되네요. 예, 예, 예.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본인의 그 최고로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법원 감정가라든지, 그거를 법원 감정가를 보지 마시고요. 은행에서 보는 거는 그 시세에 80% 정도? 그 정도가 감정이 나오니까 시세 매매되고 있는 가격에 80% 정도가 감정가로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자 하는 그 낙찰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시세 조사를 제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 감정가를 인정 안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세 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까탈스럽게 물어보고 이러느냐 그게 아니라 은행이 변화를 가면 우리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네, 예.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 감정평가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거든요. 경매를 응찰하는 사람한테는 그것마저도 없다면 기준점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제가 세미나 때 같이 출연하셨던 정말 그 낙찰가와 낙찰 응찰 숫자를 맞추시는 장치근 교수님의 그 이론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감정가를 보고 거기에서 응찰이 얼마하고 이게 진짜 얼마짜리다라는 걸 가격 분석 비교법이 있어요. 그분 이론이 또 있는데 하여간 감정평가서는 시세가 유동적인 걸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그 시점이잖아요. 그 감정했을 당시 시점인데 그 사건이 1년이나 2년 뒤에도 진행돼서 나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하고
이 정도로 감정 잘못하면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못되는 게 아니고 돈을 버는 2013년도에 감정됐던 것이 2015년도부터 개시가 돼가지고
아 그럴 수도 예, 그렇게 있지만
맞아, 지금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11년도에 진행했는데 변경이라든지 어떤 사건에서 정지가 됐다가 15년도에 이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세가 올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독 낙찰이 되면은 정말로 땡큐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의 노하우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우선은 대출이니까.
예, 우선 대출.
다시 본론으로 예. 들어와서.
낙찰가 맞추기, 예. 응찰 숫자 맞추기가 아닙니다. 예.
네, 다시 돌아와서.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대출 진행할 때 보면은 신용 등급에 따라 이제 대출 금리라든지 아니면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고 안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신용 대출 같은 경우에 보통 예를 들어서 몇 등급까지 뭐 7등급까지면은 대출이 된다라고 하고 등급이야 뭐 조회를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뭐 8등급, 9등급의 경우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디서 또 대응하고 또 가능하고 또 안 되고 그런 이유들이 있나요, 이게?
그 단순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CI, MCG가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주택은 예, 내가 지금 무주택자여서 MCI도 쓸 수 있고 MCG도 쓸 수가 있는데 그에 과연 MCI, MCG 보증서가 신용보증이잖아요.
네.
신용보증이다 보니까 신용보증이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 그 차이잖아요. 보통은 아파트는 7등급, 8등급까지도 MCI가 끊겨요. 근데 빌라는 MCI가 6등급 이내 들어와야 MCI가 끊깁니다. 예,
아,
물건마다.
예.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네. 엊그제 강의 갔더니 5등급 이상은 경매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 아주 촌철살인이라니까.
5등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대부분 수협에서 보면 90%까지 다 담보 비율상 계산을 해봐서 그 감정가에서 방빼 뭐 70%에서 방빼고 낙찰가에 80, 90%인데 80, 90%의 기준점이 뭐냐면 5등급이에요. 5등급이 되면은 90%가 되는 거고 5등급이 넘어가면 80%에 머무는 거예요.
꿈의 5등급.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용 등급이 중요하고 네. 5등급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금리가 이제 뭐 흔하게 뭐 최저 금리로 가죠. 근데 5등급이 넘어서 버리면 금리가 훅 뜨죠.
아.
예.
그것도 은행별로 다르죠?
네, 달라요.
아니, 그것도 그렇죠? 꾸어주는 게 다행이에요. 저같이 배는 몸.
아, 안 그래요.
그 8%짜리 한번 써봐요. 그것도 감지덕지다니까.
그러니까 늦게 만났으니까 그러죠.
아, 진짜부터 만났다. 이게 내가 보였지. 홍팀장님을 배려하다.
니겐.
저는 아, 저기 신인사님의 신용 하락되는 시점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
잘 좀 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카드 비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맞아. 신용 등급이 이제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게, 신용대출 쓴 거 있잖아요. 캐피탈 자금.
그렇죠.
캐피탈 자금을 이제 뭐 현금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썼다 갚았다 하는 경우가 신용등급 하락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기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니까 뭐 하셨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현금 서비스 썼던 거, 그 부분을 얘기 많이 듣고 두 번째 말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전에 핸드폰을 썼는데 핸드폰을 이제 해지를 했어요. 근데 핸드폰 회사에서는 이제 비용이 뭐 만 원이라든지 뭐 700원, 뭐 6천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고지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 고지 만약에 주소로 전입을 옮겼다 그러더니 못 받을 경우에는 그게 300일이라든지 200일 정도가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금액이 크든 작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8등급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저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아, 저도 그렇다니까요. 연체 몇 번에 그냥 뚝 떨어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가능한 금액이 많이 나가고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자동이체에서 주거래 통장을 만들어 놓고 자동이체를 걸어 놓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자기 관리 못한다.
아니 근데 이번에
그렇죠. 자기 관리 못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정보 신용정보 유출 때문에 카드 막 탈의하고 막 끊어버리고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이 대출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카드도 그 탈의하고 뭐하고 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그 10장의 카드를 아직까지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거든요. 연애비 내면서
10장이요?
네.
카드 10장이요?
네.
대단하다.
아 그리고 진짜 왜냐면 그 대출금 받을 때 카드 얼마 이상 쓰면 우대금리 해주잖아요. 그거 한 달 한 달 맞춰가면서 6개월로 잘라가지고 몇백만 원 이상 쓰면은 0.1% 우대금리
주는 거. 자기 관리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해준다고 하니까.
카드 좀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완전히 어떻게 똑같으니 시자 돌림인데 방해하고 지인은 완전 다르다.
자기 관리가 높으시고 자기 관리가 떨어지고.
아니 저도 7등급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나는 질문을 받는 게 만약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LTV가 똑같이 70%다 보니까 70% 보면 낙찰률이 요즘 80% 이상 되잖아요.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90%도 넘어가요.
네네네. 100% 넘기는 것도 봤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솔직히.
그냥 기본적으로 경락잔금 대출은 아파트는 90%까지 대출이 된다라고 각인이 돼 있으세요, 사람들이. 옛날에 낙찰률이 60%, 70%였을 때는 시세에서 60%나 낙찰가에 80, 90% 해보면 돼요. 그렇지만 요즘 낙찰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시세가
그러니까 어차피 7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량의 70%밖에 안 나오니까.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의 80%를 예상하고 낙찰을 들어갔다가 돈이 빵꾸가 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은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후순위 담보대출로 연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전세금 빠지면 바로 상환할 수 있으니까 금리가 좀 높더라도 일단 잔금을 내는 게 우선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항상 그 와중에 항상 대출을 상담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후순위로 하는 거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이나 그런 데서 후순위 설정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그런 데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 하락 안 됩니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이제 많이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근데 담보 그 후순위 담보 대출을 담보 성격으로 받으셨냐, 아니면 신용 성격으로 받으셨냐에 따라 틀려요.
성격이 또 있구나.
네. 그 자설을 하시, 예, 자설을 하시면서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면서 후순위 설정하는 담보 대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담보로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설정은 하되 신용에 신용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그 이상야립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건 담보 대출이니까 후순위로 10%만 해드릴게요. 담보 대출이지만 사실은 그 신용으로 나가는.
알아요. 전산으로 상가에서 그래요.
네, 전산으로 에이, 보면 전산으로 나중에 그 사람의 금융거래 확인서라는 걸 끊어보잖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어디 은행에서 담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는 신용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아.
예, 그거는 신용을 받게 되면 캐피탈이나 이런 쪽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주식 담보 대출이 있대요. 캐피탈에서.
예.
주식 담보 대출인데 그거는 신용 대출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죠. 주식을 담보를 했으니까 담보 대출이 아니냐.
예.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봤던 신용 대출이라는 거죠.
좀 더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빚이 입자설이냐 파동설이냐 막 따지는 막 이슨 양자분양 나오는
연령가
지금 뭐 홍 팀장님 말씀 너무 그거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아니 무조건 지금 막 후순위까지 할 정도면 돈이 급박한 거잖아요.
네.
신용이면 그렇죠. 어떻고 뭐는
어떻고 담보면 어떻겠냐.
뭐 또 이게 예. 한 1000만 근데 그게 또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보통 1000만 원 정도 뭐 1500 정도를 이제 모자랐을 때
네.
그러면 그냥 그럼 후순위로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후순위 담보대출인지 후순위 신용대출인지 그걸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자산은 사람은 그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잘
있을
모를
거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이거 잘 보세요. 당신이 신용대출
뭐 얘기 안 하겠죠.
안 하지. 이거는 등급이 떨어지고 얘는 등급이 안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네. 하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자산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게
책임만 하면
대출을 받는다는 그 생각만 하고 네. 그를 이제 자세히 제대로 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너무나
규정한
것 같아요.
뭐 금융권에서 신용 그분의 그 연소득 대비해서 그 신용대출이 나오는 거는 그런 것도 문제는 없어요.
아,
예, 연체만 없으시면.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TV 하나 있는데요. 그 새희망 홀씨대출이라는 게 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길어 있게.
있어요. 정부는 항상 말을 길게 해줘요.
네.
헷갈리게 하려고.
햇살로만 좀 짧았어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게 있는데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제 금리는 높겠지만 신용등급이 안 좋다 하더라도 2천만 원 미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신용대출이. 그래서 정말로 돈이 급전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은행에 방문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 하고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항을 해서 새 희망 홀씨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같이 받으셔도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조건이
그럼 그것이 경매로 낙찰받은 게 응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는 네, 왜냐면 개인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경락 잔금 대출이랑 별개로 신용 대출을 받아서
네, 나라에서 하니까
예, 돈을 낼 수가 있는 거죠.
2년 전에 저는 그렇게 묶어서 팔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 두 가지 양면서 가지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까 홍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저가 예를 들었을 때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낙찰을 좀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역세권의 빌라였지만 약간 그 1000만 원 정도가 좀 잔금하는데 좀 텀이 있기 때문에 반전세를 두면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 몇 달이라는 공사기간하고 명도기간이 있잖아요. 요때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인데
이사님은 네. 해당 안 되십니다.
해당 안 되시죠.
길을 닫으시죠.
등급이
아 저는 안 돼요?
등급도 그렇고요.
집이 대출식이나 있으면서 또
예,
어떻게
예,
나라에서 하는 저금리로
빠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아무나 되는
아,
거
저희 어머니가 됐나?
교회를 한번 해보시고
네네.
그래서 만약에 급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듣고 지금 세희망홀씨 대통령의 구조가 저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내용을 오픈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이제 너희들 어느 정도 서민을 위해서 자금을 풀어라고 이제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정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은행에서는 그게 만약에 등급이 안 좋은 사람도 대출을 해주는 구조인데, 그게 되면은 만약에 등급 안 좋은 사람은 당연하게 돈을 갚 상환을 능이 안 되게 되면은 연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담은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범위예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하는 거죠.
시키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받으세요 지금. 빨리 많이 받으세요.
투자하세요, 투자.
세이머머니 대신에 투자하세요.
경매하세요, 경매.
이율이 얼마예요?
이율은 이제 등급별로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조회를 해봐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회할 때 주 그거 안 떨어지나요?
네. 정부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부를 못 믿겠어서 요즘에.
큰일 나세요. 뒤쫓아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지시 공인이라.
큰일 나십니다.
진행자신데.
금방 말씀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하락 요인은 신용 등급 하락 요인은 그런 그 신용 대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모르는 연체가 있었던지. 그러니까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연체였을 때가 제일 신용 등급 하락 요인이 제일 첫 번째예요. 신용카드. 그 다음에 핸드폰도 요즘에 현금 결제 가능하잖아요. 삑 되면 몇십만 원까지 결제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핸드폰 요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연 연체가 되면 이것도 하락이 돼요. 그러니까 보셨지만 몇만 원? 몇만 원 때문에
몇천 원 때문에 저는 364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5일도 아니고 예. 그래서 7등급에서 8등급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태수 알아보는데 너무 힘들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맞춰서 드렸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 마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8등급, 9등급도 대출은 돼요. 예를 들어서, MCI라 네. 그러잖아요. 보증금 가입이 안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대출해야 되느냐? 그냥 담보 비율에 맞춰가지고 방공제하고 대출을 받으면 돼요.
그럼 이제 등급이 내려갔다. 그러면 오르는 거는 뭐, 무슨 기간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신용등급이 만약에 부채가 있어서 상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환 어떻게 올라가느냐? 왜냐면 연체 이력은 있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거래도 이제 꾸준하게 잘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한 1년이라는 텀이 또 있나 봐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내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신용대출을 만약에 캐피탈에서 받았다. 그럼 지금 당장 다 갚았어. 등급 올려줘.
그건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려요.
이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되긴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제가 아는 친구가 신협에 다니는데 걔가 그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정말 한 번도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서 자기가 신협에 입사를 했더니 8등급인가 그렇더래. 너무 충격받은. 나는 꼬박꼬박 하루도 한 달에 그 날짜를 어기지 않고 냈는데 그랬더니 그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오히려 한 번에 뭐 200이든 300이든 한 번에 갚고 그 다음에 좀 따박따박 또 냈다가 또 목돈을 한 번씩 조금씩 갚아주면 오히려 이제 상승 요인이 되는데 신용등급 상승의 요인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갚았다고 한 방에 단방에 뭐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몇 달이라도 최소한 기간이 좀 있다가 올라가는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지는 건 바로 적용이 돼서 정말 다음 날이라도
자꾸 나한테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연체 일수예요. 연체 일수.
아, 일수.
예, 예. 그러니까 1년을 토탈로 해서 30일 연체냐, 60일 연체냐, 연체 일수를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연체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보 신용 정보 기관에 의뢰하는 게 3일 이상, 일주일 이상 연체됐을 때 통보를 하게 전산에 올리게 돼 있는데 그냥 아, 그까이 일주일 연체 이자 내면 되지. 근데 그게 1년 동안 토탈해서 이 사람이 평균 1년에 며칠 연체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금액에는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체 정보가 100원, 얼만큼 떴느냐.
100원 연체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억울하죠, 네, 솔직히. 네. 몇천 원인데, 그게.
그렇죠.
이자도 얼마나 불겠어, 그게.
그렇죠.
근데 진짜 몇천 원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럼요.
거의.
있어요.
대부분이 네. 신용 떨어진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연체력이 그것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그렇지만 그거 좀 억울하겠다. 만져.
무지하게 억울하죠. 조금 억울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내역을 알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대출을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몰랐던 거라는 걸 인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 그 사람 솔직히 몰랐던 것 뿐이잖아요. 몰랐던 게 재면 재지.
아니, 굳이 해줘야지.
그러니까 1금융권과 2금융권이 다른 게 1금융권은 전산에서 안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요. 2금융권이 되는 거는 그렇죠. 예, 2금융권은 그, 아, 이 사람이 소득과 정 보니까 그 카드 뭐, 네. 핸드폰 얼마 결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보가 뜨잖아요. 그걸 보고 전산에서는 안 넘어가지만 특인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1금융과 2금융의 차이죠.
예, 예. 여기 질문 여기 청취자분이 올리신 거 한번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2번 보니까 뭐 현대캐피탈 측은 타사에 비해 감정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어 이제 대출이 가능한 것이 뭐라고?
예,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다면
예, 잘못 적어있었군요.
신방위 인사가 좋아하는 반지하 빌라이면 감정 가격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니요, 이거는 아까 하신 거고, 그 밑에 거 이자가 이제 높은 금액으로
갈아타기
해놨다가 갈아타기가 가능하냐고.
아, 캐피탈에서 썼다가.
예. 네. 아. 이런 분이 있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출을 해줘야 했던 분인데요. 네네. 부부 두 분이서 똑같이 일용직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는 돼요. 근데 재직증명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부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도 그때 기타 뭐 캐피탈 이런 부채도 있으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내기 위해서 저축은행에서 이제 잔금 대출을 받으셔서 90%를 받으셔서 잔금을 일단 납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이제 거주를 하려고 이사를 들어갔으니까 이자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하는 걸 다시 의뢰가 들어와서 봤더니 일단 그거는 경락잔금 대출에서 일반자금 대출로 전환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이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CI가 끊기는 평가 기간이 상관이 없었을 때는 그분들도 그냥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었어요. 잔금 낸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6개월까지는 법원 감정가를 인정하는 은행이 있고 1년까지는 법원 감정가를 인정하는 은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신이사님이 매매를 하시면 저는 항상 1금융권으로 해드렸어요. 신이사님은 1금융권으로 안 되시지만 매수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금리로 3%대로 해갖고 대출은 더 많이 해서
더 받으셨네요.
예, 해드렸었어요.
천기누 소리야. 집 빨리 파는 방법을 지금 여기 와서 말싹 이러면 안
돼.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요. 저 거의 대부분 감정 평가 기간이 그렇게 뭐 대형법인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감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분 케이스로 해서 다시 감정을 했더니 낙찰가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예예.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나 빌라 같은 경우와 매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으면 옛날 그 1금융이나 2금융이나 지금 승계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막혀서
네. 승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최소한으로 가시는 게 낙찰자한테 유리하신 거고 그리고 요즘 그 매수자 집을 사시는 매수자분들도 본인의 그 많이 대출 정보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은행 일을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승계가 100%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게 은행에서 최고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게 제일 좋은 조건이고 그 사람에 맞춰서 매수인은 진짜 완전히 그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부채도 없을 거고 새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일 거고 신용도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생애 최초인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요?
그렇게 뽀송뽀송하신 분들이 그 이제 막 은행 아무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최저 금리로 해서 대출은 많이 필요 없으면서 그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저기 승계를 하시는 거에 의미가 없어요. 예, 주거래 은행에서 다시 감정해서 MCI 끊어서 다시 받는 게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매매 목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매도자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중도 상환 있으면 1억에 1.5% 하게 되면은 금액이 뭐 마음을 잘하니까 요즘에는 뭐 500기기도 있다 그러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중도 될 때 가슴 아파요.
예. 네, 저도 지금 그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고민은 안 팔면 돼요.
아, 안
그
팔자니.
팔면 양도세만 한다니까 팔지 마세요. 그래 저 같은 사람이나 팔고 다니게.
그러지 마세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락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요인 그런 것들이 있고 상승 요인은 어느 기간 동안에 탁탁탁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초년생들을 등급이 저 조회를 하면 0등급 나와요. 그런 분들은
0등급이 있어요?
예, 있어요.
대박. 거래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 은행 거래가 없는 거죠.
낮다는 게 아니라
제도권에 아예 드러나지
않는다. 예, 예.
등급 조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 분들 앞으로 어머님이 이제 명의 다 쓰시고 이제 내 아들 이제 성인이니까 아들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셔갖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0등급이 나와요.
DMZ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얘기를 하죠. 그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신용카드부터 제일 먼저 만드시라고. 그러면 신용카드가 발생이 되면서 등급이 바로 4등급으로 떠요.
4등급. 예.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1등급으로 갈 거냐, 뭐 8등급으로 갈 거냐, 그거는 그분의 관리에 따라서.
저기 소영 어머니 따님도 DMZ 0등급
아니 얼마 전에 신용카드 만들었습니다.
아, 4등급이시네요.
아. 아니 따님이 좀 굉장히 공부 잘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공부는 잘하더라도 돈 관리는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지금
거고.
어머니가 노심 조사해 아주.
아 이거 매듭을 못 짓네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매듭을 못.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른 조건으로
연속에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자고, 진도.
이, 아니 갈아타기는 가능하지만 어쨌든 어렵다.
일부 상환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승계는
예. 상환 수수료 부분. 네,
통상적으로. 경매를 받아서 보면 아까 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인근에 매매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매매 사례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도 낙찰 사례예요.
아.
낙찰 사례도 봐요. 그것도 매매니까.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저 최근에 뭐 낙찰된 사례가 이렇고 8천만 원이고 그리고 매매된 사례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중간치 정도가 되겠죠. 감정가가. 그 정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갈아타기는 가능하지만
네.
만약에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 담보 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갖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일부 상환을 감안하시고 갈아타시든지 해야지 똑같은 금액으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아요.
예.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예. 이게 많은데 이게 자꾸 말이 돌아 가지고 큰일 났어. 요점만 할 수도 없고.
아, 예.
자, 사업자 대출할 때 대출 네. 비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지
네.
궁금해졌어요.
물건은 뭐 어떤 거냐 일단.
빌라로 한번 해볼게요.
아 빌라는 아, 저번에도 담보비율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낙찰가에서 네. 입찰보증금 빼시고 최우선 변제금 하나 빼시는 금액이 낙찰 그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대출 가능.
네.
사업자 대출은 MCI라는 게 안 되나요?
안 됩니다.
MCI가 안
예.
되고.
예, MCI는 그 사업자인 사람들한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공구상 주택이어야 가능하지
네.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거 MCI 안 끊깁니다.
아,
예.
빌라는 근데 주택인데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럼요. 예. 주택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독 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네.
빌라.
예,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건 다 MCI가 끊기는 거죠.
사업자 대출로 실행을 했을 때도
아니요. 사업자는 MCI가
무조건 안 된다는
예,
거죠.
예, 안 됩니다.
그럼 사업자 대출 받으면은 담보 비율은 높아지겠죠?
아니죠. 아파트만 높아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는 금융권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네.
사업자로 만약에 이제 법사건을 다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80%에서 소액금 2차 보증금을 빼고 그리고 낙찰가 80% 중에 낮은 금액.
아, 나 그 법사가의 80%에서?
예. 방공제 하나.
아. 방공제 하면 다 나오죠, 그거야.
그렇게.
근데 사업자이면서도 방공제 하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MCI.
근데 이런 네. 사업자 대출 같은 케이스는 어떨 때 좋으냐면 감정가가 높은데 좀 저렴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네.
그런 비율이 나오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MCI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업자들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DTI를 보지 않는다.
네.
그런 장점도 있고.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었는데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20채 서양 어머니처럼 아니면 뭐 30채 서양 어머니처럼
정정해 주세요. 전혀 아닙니다. 갖고 싶다.
그렇죠. 20채 갖고 싶은 분, 30채 갖고 싶은 분, 아니고 40채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대출이 이제 소득은 이제 임대 소득이라든지 소득은 DTI는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지가 정말 궁금해지더라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아닌 게 아니라 내일 아니다. 하여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통화하시는 분이 현재 보유 주택이 70채? 72채 되십니다.
아, 제가 아는 분도 100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하시고?
사업자 대출로 하시거나 아니면 법인을 내셔서 법인 대출을 하세요. 그렇게 많으신 분들은.
법인 대출은 비율이 어떻게 나오죠,
그러면? 아, 아파트나 보통 경락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낙찰가에서 입찰 보증금 빼고, 그 다음에 그 최우선 변제금 하나 뺀 금액.
낙찰가에서?
네네. 네.
그럼 비율이 많이 안 나올 텐데,
네.
안 나오게 되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낙찰가에 최대한 90% 받아야지만이 임대를 놓던 해더라도 월세 소득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법인 대출해가지고 정말로 90채, 70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내 자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낙찰률이 얼마나 높은데 80%에서 감정가 80%에서 방패기 한 금액이나 낙찰가의 80% 중에 작은 금액이면 최소한 낙찰률이 법사가 대비 70%는 돼야 그나마 그렇지. 그 정도 나온다는 그렇지. 얘기인데 그렇게 낙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거의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보면 법사가가 2억 3천인데 요즘 낙찰률이 높잖아요. 네. 90몇 프로 되니까 1억 2,800에 받았다. 그러면 차라리 법사가 인정 안 하고 DTI 인정 안 하고 낙찰가에서 10% 빼고 방 하나 뺀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하기 나름이죠.
낙찰가에서?
네. 법원 감정가 인정 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LTV라고 해서 네. 그 감정가의 70%를 못 넘지만 사업자나 법인은 무시하잖아요.
감정을 무시하고 네. 낙찰만 무조건 보는
거니까. 네, 낙찰가에서 낙찰 그 대신 단독공찰이면 안 되고 몇 가지 단서 조항은 있어요.
아 그럼 법인 대출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일부 신협에서 진행하는 게 낙찰을 받게 되면은 법인은 이제 신규 법인 따끈따끈하면 어제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법인을 받았어요. 네. 받으면 주 채무자를 이제 개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해서 어차피 채무자는 개인으로 보지만 대출 형식은 사업자 대출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도 그럼 비율이 네. 그럼 낙찰가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 빼고 네. 입찰 보증금 빼고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DTI도 안 보고?
네. 단 이자 상환 능력은 보죠.
그럼 중도는 얼마나 정도 있는 건가요?
중도는 조절하기 나름인데요. 금리를 조금 올리면은 중도가 짧아지는 거고, 금리가 좀 내려가면, 금리가 이제 중도가 좀 길어지는 거, 그 차이예요. 1년이냐, 6개월이냐, 거기서 금리를 6개월 동안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있는 거를 4.8%에 하고, 1년 동안 있는 거를 그럼 4.3% 받을게. 그럼 내가 그 낙찰 받으려면 시세 그 엄청 조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단기 매매로 생각하셨으면 아 6개월 안에 팔리겠다. 아니면은 1년은 세 주다가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고르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경매를 단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시중은행 모든 1금융권 은행에서는 1.5%.
네네네.
뭐, 1.4%도 있는데, 네. 대부분 다 1.5%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보사는 네. 50% 면제 조건을 네네네. 많이 들고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일부 시중 새마을에서는 중도 아예 면제라든지, 수협에서도 이제 중도 면제 조건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은, 결국 뭐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 네. 중도 없는 조건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런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팀장님에게.
제가 아는 게 다가 아닌 거를 항상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
조사님한테.
지금 중도 없는 조건이 금리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제.
항상 은행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요. 그리고 다른, 같은 그 신협이라 하더라도 조합이 틀리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네네네. 신협이 아, 저희 뭐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신협에서는 이렇게 맨날 중도 없이 나가는데 네. 왜 우리는 못 만드냐 그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건가.
보면 이제 정보를 주죠. 어떤 은행들은 이렇게 나가고 같은 신협인데 이렇게 나가니까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또 조합원들끼리 자, 은행의 최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되려고 대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결정을 하죠. 이렇게 비용이 나가고 이렇게 썼을 때 그럼 몇 개월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는구나. 은행 직원들 다 튕겨보고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상품이시죠.
저렇게 해서 나온 것 저 때문에 생긴 프로그램도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있습니다.
경납장금 대출을 저희는 이제 지역 이제 강남 서초동 예, 이쪽이고 예, 예. 이제 팀장님은 인천 쪽이 원래는 인천에서 이제 그거를 대부분을 예. 초창기 때 시작을 했다라고 예.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법무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상품들이 지역별로 많이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어느 상품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납잔금을 딱 그러니까 경매를 딱 받게 되면은 명함을 많이 주시잖아요. 조건을 다 받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네네.
그 중에 제일 좋은 조건 중에 선택을 해서 몇 건을 잡아가지고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그 서울 쪽에 있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인 상품이 있어요. 금리는 이제 3.5%의 3개월 이후 면제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3.7%의 전액 면제 아니면은 4.3%의 중도상환 아예 전체 면제 그런 조건들이 상품이 있는데 상품별로도 그 왜냐면은 거기에서 법무사비가 10만에서 20만 원 비싸다고 얘기를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무래도 법무사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은행들 협약을 맺으랑 가봐요. 가보게 되면 그쪽에서 조건이 제시한 게 은행 설정비가 만약에 1억 정도 들어간다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등록세라든지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도 3.7% 금리를 받았는데 바로 상환이 되면 이자를 만약에 얼마를 대출 받았지 모르겠지만 이자로 해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조건을 달아두면은 세이브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설정비 부분에서도 법무사 니들이 부담해라.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객한테 미리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조건 하려 그러면 만약에 1억에 하겠다 그러면 1.5% 하게 되면은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을 낼래? 아니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이제 설정비를 부담하더라도 중도 없는 걸 할래? 결정하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주더라도 중도 없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해요, 대단해. 명창 네. 옆에 고수라고 설명 다 해주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왜 견적을 뚝 쳐가지고 왜 비싸요 다른 데랑 이제 문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를 파악하다 보면
그런 비교는 금물이라는
그런 얘기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저희 이제 상담하는 분들은 홍진영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할 거예요. 이쪽 은행에서 하게 되면 좀 저렴할 수 있고 이쪽 하는 비용이 이쪽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은 상담하시는 분도 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해서 견적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런 케이스 중에 제가 하나 본 게 뭐냐면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내일이 잔금 나가겠다 기일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요렇게 한다 해가지고 보통은 자서 해놓고 들어가면 당일날 다 차가지고 무조건 이제 비용 넣어라 이래요. 그러면은 바꾸지도 못하고 견적이 높다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도 요령이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미리 하셔라. 미리 10일 정도 이자 뭐 하는 거 크게 차이 없다 그러면 미리 하셔라. 왜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밝혀 예를 들어서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어떤 일이든 모든 게 변수가 있잖아요. 한 10일 정도 미리 해가지고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은행이든 어디든 문제가 되든 아니면은 뭐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 저하고 똑같아요. 기름값 싼데 골로다가 앵골아가지고 길바닥에서 아, 실제로 저 화물차 할 때 그런 일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 한번 넣으려면 한 40만원 넣어야 되는데 리터당 50원 60원 차이가 장난이 아닌데 네. 실제로 길에 쓴 적이 많았고
맞아요 맞아요
좀 비슷한 비유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몰라가지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몰랐는데 잔금기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이제는 뭐 난 되겠지 이러고 가서 어떻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자꾸 직전 대출 말씀이니까 직전에 사건 설명했다고 계속 저는 옆에 찔러요. 그러니까 자 지금 시간이 57분을 벌써 넘었어요. 정말 앨리스님이 리액션이라도 해달라고 내가 참 하고 마이크 갖다 드리는데 너무 순진 아니요 얌전 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질문이 있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네 신이사님이 질문하래요. 신탁과 담보 비율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신탁 등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아, 그때 초신자 입장.
예 들어보니까 신탁 등기 전에 설명해 주신다고 예, 방송에서 예. 그러셔가지고 아, 기대하고 예. 있었는데 언제 아, 나오나요? 예.
요즘 부동산 그 말씀드린 거 MCI, MCG를 다 쓰신 분들이 신탁으로 가서 신탁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을 안 빼니까 신탁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전화가 이제 제 팟캐스트 듣고 전화가 많이 오셨는데 신탁으로 하면 그 LTV가 변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어차피 담보 비율은 똑같고요. 단지 네, 담보비율이 70% 주택이 70%면 거기서 이제 MCI, MCG 다 쓰신 분들은 소액 보증금을 하나 빼야 되잖아요. 그걸 빼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탁이 그 MCI, MCG가 보증서로 그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보증해 주듯이 그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MCI 두 개, MCG 두 개 이렇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걸 이미 다 쓰신 분들은 다른 서울 신탁 보증 회사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설명하자면 예. 신탁이라는 게 명의 신탁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신탁사에서 명의를 만약에 낙찰을 받고 신탁사로 명의를 이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명의자가 관리라는 걸 모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제 조건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임대차를 놓으려면 신탁사한테 문의를 해가지고 임대차 놔도 돼요? 안 돼요? 하게 되면 신탁사는 그러면은 그만큼 보증금을 넣어라. 상환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신탁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제출할 때는 임대차에 대해서 안 빼도 되니까.
그 MCR에 쓰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근데 신탁도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저 정확하게 찍고 가자면 신탁사의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의 의뢰를 하시는 거예요.
은행을 통해서 예. 신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죠. 원래는 그 은행이 저 신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반공제 하지 않고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은행에선 좋아하고요. 그렇지. 그만큼 차후에도 신탁회사가 보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새마을 재작년에 대출 많이 나갔을 때 반공제 안 하고 낙찰가 90%까지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항상 은행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대 시 임대 보증금의 40%를 상환할 것이라고 상환 각서를 썼었어요. 근데 약속을 그렇지.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때 대출이 나갔던 것들이 부실이 나서 다시 경매 넘어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담보 비율도 많이 제재하고 지금 새마을이 대출이 좀 지금 그때처럼 많이 나갈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과 1금융권이 담보 비율이 똑같잖아요. 70%로. 그러니까 2금융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방을 빼야 되는데 MCI가 가입이 안 되는 대부분이 은행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MCI가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1금융권에서 받지 2금융권에서 받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이 생긴 거고 신탁은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명의 그 사무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 신탁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와의 관계 그 소유자하고의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명의 신탁회사가 돼 있잖아요.
관리 신탁. 예. 그러니까 신탁회사, 모든 관리를 소유권에 대한 관리를 다 하는 거죠.
신탁회사가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그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도 그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회사는 본인이 소유권을 관리 신탁을 하기 위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도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임대차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도 안 되고.
저희도 신탁이라는 단어를 요새 들었는데 네네네. 그 이제 임차인이 이제 우리가 집을 얻으러 가려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김민재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게 또 신탁까지 또 거기 있겠다. 또 그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임차인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은 신탁 등기를 해서 그 집을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잖아요. 대출까지 해서. 그거는 홍현숙 팀장님한테 여쭤보긴 뭐하고 내일 옷장사님과 빌라 엄청 많이 소유하신 분이 말씀을 할 영역입니다. 저 곡에 나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아까 앞전에 사무장님하고 우리 말씀하셨던 것이 응용되는 장면인데 제가 응용된 장면은 또 희한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나가면 양자물리학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요?
죄송합니다. 뭐 밤새도록 말씀해도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심야 토론 하면 안 돼.
홍 팀장님한테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미쳐볼 것
같아. 아니 박 사무장님 오늘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마이크를 안 쳐다보고 자꾸 홍 팀장님 쳐다보는 내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거.
자 우선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은 제약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네. 청취자분들도 질릴 수가 있거든요. 이해도 안 되면. 그래서 우선 마이크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매진말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에 제일 연장자 같으세요. 서영 어머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저희처럼 전문을 하는 사람은 이 진짜 이게 낙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두 전문가한테 듣고 보니까는 진짜 이 나중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굉장히 특혜가 혜택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앨리스님.
저희 진짜 2화 때는 정말 박사부장님 워낙 열정적으로 막 해주셔가지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박사부장님이 완전히 이렇게 하고서
박사부장님
이렇게 하고서
출연료 많이 받고 나온 것 같잖아. 출연료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
밥까지 제가 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국장 사면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견을 했었던 장면이 나왔어요. 일고수 일명창이라는 게 나왔고 사실은 이 자리를 만드는 것이 박사부장님의 그 약간의 그 출연 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그 의견이 나왔을 때 제가 너무 고마워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랑이와 사자는 같은 들판에 서기가 힘든데 사무장님이 우선 자기 지위를 좀 낮춰준 거예요. 사실 저분은 강남을 활용하는 분이고 홍현석 팀장님은 물론 전국구지만 기본 베이스는 안산지방법원에서
인천이라니까요.
아, 인천. 사무실이 인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자꾸 서울 바깥에 못 넘어와서. 하여튼 두 분이 너무 오늘 매칭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또 박 사무장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마이크 멀리 있어도 다 녹음이 잘 되네요.
성악가, 성악가.
예, 그래서 두 분 바로 옆에 있던 황지 진행자님 오늘 어땠어요?
저는
늦게 오셨지만
이거를 아니 뭐 마이크 매초 늦은 거 가지고 아니, 계속 아니,
마이크 가까이 붙이시고 맺은 말 잘해주세요.
지금 사실 제가 좀 창피한 말이지만 이거를 다 말씀해주신 거를 100% 소화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 말이 좀 빨랐던 거랑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냥 내내하고 아는 척한 것도 있는데 그게 정말 너무 아. 예, 1점 그 뭐죠 0.8로 배속을 해서 들어보고 아. 공부를 좀 복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옛날에 아. 그 장모 그 여배우처럼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렇게 그냥 너무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그 오사카님이나 이분들처럼 전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발만 담그고 아는 정도인데 이걸 만약에 정말 초보자들이 들으면 과연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도 좀 고려를 하게 되네요.
그,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 이게 현업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인 건 맞지.
아니, 물론 A부터 Z까지 다 말해줄 순 없지만 박고희 사무장님께서 많이 풀어주시고 우리 홍 팀장님께서 잘 많이 풀어주시긴 했지만 제가 듣기에도 제가 좀 뒤처져서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중에서요 진행을 좀 해보다 보니까 황지 진행자님하고 저 말씀 듣잖아요. 수준 낮은 그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걸 또 기획을 하게 됐는데
아니 너무 좋은데 제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얘기죠.
저도 못 듣는
거 복습과
아, 공부 있었어요. 네. 자 이쯤 해서 칭찬으로 네네. 알겠고 우선 이제 두 분이 짤막하게 한 1분 내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쯤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분 맺은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이제 앞으로 경매를 많이 하실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고요. 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경매를 많이 하시다 보면 본인의 물건이 이제, 첫, 저기, 우리, 저, 오사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식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식이, 첫째 놈, 둘째 놈, 셋째 놈, 넷째 놈, 이렇게 늘어나면서 열 놈이 넘어가 버리면 도대체 이놈이 이놈인지 저놈이 이놈인지 잘 몰라요. 그 처음부터 아예 메모를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내가 이 집에 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받았고, 어느 상담사와 받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얼마였고, 그런 걸 메모를 하시고, 꼼꼼히 가시면 되는데, 우리 신이사님은 메모 안 하시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메모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내가 대출을 알게 되니까, 사건별로 해서 이제 자식이 늘어나면 그 아이의 그 성장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그 메모를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습관 좋은 습관이 되실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가 저를 가르쳤던 멘토가 제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 혼납니다. 그 큰 다이어리에 거기에 관련된 거를 다 집어넣는 게 좋아요. 자, 박 사무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늘 시간 더 많은 걸 말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단문 단답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서 매듭을 짓고요. 우선은 뭐 경락자금 대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멘토가 중요하다 그러죠. 시중에 이제 경매 진행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멘토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대출 받을 때도 이제 한 곳에만 이제 의지하는 것보다는 뭐 편할 수는 있겠지만 상품이라는 게 전국 어디 가나 다 상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을 선택해가지고 제일 좋은 금리 그리고 상환수수료 없는 거 이런 것도 찾아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진행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유동화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그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투하셔가지고 진짜 행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섯 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